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로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여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2절, 2장 12절로 하시면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설교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요즘 이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옛날과 비교해서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교육에서, 과학 문명에서 이제 많은 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풍토가 생기느냐 하면 모든 사물을 또 사실을 이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한 설명도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일이 많습니다.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설명을 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려는 그 일이 참으로 많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런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이런 대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이셨는가 하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는가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감정적이거나 논리적인 어떤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하고 그 마음에서 뭐 사이다가 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두 기둥은 이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 우리 신앙의 두 기둥으로 우리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부터 얘기를 해나가느냐 하면 다윗을 견주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은 죽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왜 그토록 강조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면 이 사건을 좀 더 잘 설명한 대목과 만나게 됩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디로 연결시키는가를 주의 깊게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신앙의 최고의 핵심을 뭘로 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라. 그걸 굳게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뭐냐? 3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게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부활을 이제 어디로 연결시키나 봐요.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과 연결된다고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높이는 것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센 분인가? 그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는 뭐든지 다 안다. 귀신같이 맞추신다.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다. 귀신같이 하신다. 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여서 우리가 그런 높은 분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를 덩달아서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존경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많죠. 베토벤을 존경한다 그러면 뭐 자기가 갑자기 음악적으로 센 것 같아요. 홍남파 씨를 존경한다 그러면 베토벤을 존경하는 사람이 홍남파 씨를 존경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 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실에 관한 시작으로 증거로 등장해 있다고 그것을 높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곧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증거요. 죽음에서 그를 부활시키셨으니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이 있다는 새로운 우주관과 인생관을 가지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아는 자의 깨우침, 그 사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자신, 확신,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일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이것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 근거로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 왜 이것이 강조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것만큼 더 사람을 그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 뭐가 더 큰 것이 아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으며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가치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를 깨우치게 하는 방법으로 뜨거움이 오는 것이지 뜨거움이 새로움의 내용은 아니다 말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악수고 여러분을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불공평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건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빛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것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그 하나님을 반대한 그 참람죄를 저주받아 죽어 무덤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더라 말이죠. 죽은 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누가 살리셨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그가 내 길을 막고 이 말씀을 해요. 초자연적인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분이 맞다면 내가 틀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가 갖고 있던 가치체계의 포기, 그 전도를 거기서 만나는 것이지 빛을 봤다. 가슴이 그냥 뜨거워서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져.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루탄을 맞아도 눈물은 펑펑 쏟아진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신자의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문제다 이겁니다. 신앙의 내용은 얼마나 뜨거웠느냐, 얼마나 놀랐느냐, 얼마나 행복했느냐, 감격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를 감격으로 몰고 갔느냐라고요. 어떤 깨우침이,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이 그러하여금 여태껏의 짓눌림에서 절망에서부터 그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거는 어린이날 애들이 하는 노래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짜장면도 사주고요 짬뽕도 사줬어요. 돈도 주고요, 풍선도 사줬어요. 이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모든 생활은,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기를 기다려갖고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늘 예를 들다시피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 사회인이 되면 회사 가고 싶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사는 참 가기 싫은 데입니다. 일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러나 조금 몸이 찌뿌드드한 거 가지고 에이 오늘은 몸도 시원치 않은데 가지 말자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죠? 그럼 회사에서 당장 이런 연락이 온다고요. 그러지 말고 매일 쉬세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다고요. 신앙이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야지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밤낮 터지죠. 제가 군에 가니까 처음에 소대장이 이런 질문을 줬다고요. 제트기는 왜 빠르냐? 그래서 뭐 제트 엔진은 뭐 추진력을 뭐 어떻게 얻어서 빠른데 새끄럽다. 제트기는 꽁무니에서 불이 나서 빠르다. 귀관들도 곧 빨라질 것이다. 그러더니 그냥 패기 시작하는데 아 꽁무니에서 불이 나니까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빨라지더라고요. 그 우리의 신앙은 몽땅 그거죠. 하나님 와서 때려서 뺨이 얼얼해야 한 발자국씩 가는, 가슴을 한 대씩 줘 맞아야 가슴이 뜨거워서 가는, 이건 곤란하단 말이에요. 사실에 인식해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에서 힘쓰는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 이걸 아는 거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갑니다. 군에 가서 이제 3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모든 쫄병들이 요구하는 거 뭐예요? 시간아 흘러라예요. 뭐 일이 아니라 시간만 흐르면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해놔도 건 다 헛거라고요. 근데 군에 가면 좀 늦게 와가지고 먼저 온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 상급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병인데 그는 병장이에요. 아래꾼 뭐 라면 끓여라. 뭐 야 임마 라면도 하나 못 끓여봤냐? 이 라면이 이렇게 뭐 우동같이 됐냐? 뭐 국물이 많다 적다. 스프를 먼저 넣고 끓여라. 나중에 넣어라. 뭐. 자식은 뭐 집이 어디야? 서울입니다. 서울이 다 네 집이야. 뭐 폐시비를 다 걸어가지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은 야야 시끄러. 언제 그거 다 읊혀서 네 집 주소 알게도 내가 뭐 갈 거냐? 그거 어떡하라 말해요. 그래서 군에 있을 때 가장 큰 농담입니다만 그 농담조로 하는 욕이 뭐냐 하면 말뚝 박아라 이거죠. 말뚝 박아라. 너 군대에서 평생 있어라. 이거. 모두 빨리 제대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빨리 제대하는 것이, 군대에서 쌓아놓은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내 것이지. 그래서 군에 있을 때도 짬짬이 영어책도 보고 다음 있을 토플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준비를 하고 짬짬이 뭘 하죠. 밖에 나가서 할 일을.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꼭 핑계를 대냐면 신자들이 뜨거움을 달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실감이 안 나고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뭐 그냥 브루크실즈도 오고 너무 재밌는 이상호도 또 권투 또 세계 타이틀전 하고 여기를 봐도 재밌고 저기를 봐도 재밌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뭐에다 핑계대냐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 내가 왜 하냐 이거예요. 그 핑계를 대고 사실은 놀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웃으면서 좋게 말할 때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기둥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그럽니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할 때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으로 가시면 4장 11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구원의 유일한 문되심,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 설계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몹시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마다 일반인들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게 뭐냐면 왜 너희만 옳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유일성과 배타성이 꼭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 말을 할 때는 조금 정말 왜 우리만 옳다 그래야 되나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도 옳고 우리도 옳은데 우리가 좀 더 세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너희는 다 틀렸고 나만 옳다 그러냐 말이야. 나만 옳다고. 여기는 어떤 큰 오해가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상의 옳다 그르다는 절대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란 무엇이냐를 지가 정해놓고 지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 문제를 지가 내고 지가 정답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답이에요. 왜? 뭐 때문에 다 정답이죠? 지가 낸 문제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뭐 인척 관계나 무슨 혈연 관계 때문에 이 인사 관계를 정당하게 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꼬집어서 우스갯소리를 한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남았는데 시험을 봐갖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조카고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력이 있고 지 조카는 실력이 없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뽑을 사람 하나고. 이제 구두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집과 약국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조카는 금방 알았어요. 세탁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의를 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중국집과 약국 사이에 세탁소가 있대. 이건 정답이지만 객관성이 없다고요. 왜요? 그건 자기네들이 정한 문제에 자기네들이 맞춘 답이라고요. 그렇죠? 즉 종교를 논하자면 절대 진리에 관한 싸움으로 종교를 논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서 종교를 말하는 것이냐는 일단 선을 긋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종교라 그래요.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난 충이다. 나는 효다. 나는 의리다. 나는 예의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해놓고 그 가치에 맞는 종교를 보니까 아 불교가 괜찮더라. 이슬람교가 괜찮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들이 문제 내놓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입학시험을 보는데 입학시험에서 맞고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것이 시험을 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못했느냐로 따지지 않죠. 뭘로 따져요? 정답이냐 아니냐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슨 좋은 연필로 썼느냐 싸구려 연필로 썼느냐 안 따지고 뭣도 안 따진다 그랬죠. 오른손으로 썼느냐 발가락으로 썼느냐도 안 따져요. 뭐만 따져요? 정답이냐 아니냐만 따져요. 여기서 정답이냐 아니냐는 뭐에 근거하느냐 하면 본인이 정답이라고 얼마나 확신했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낸 사람이 요구한 답을 썼느냐라고요. 그래서 결국 종교는 무슨 문제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런 문제를 낼 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종교 얘기를 할 때 모두가 문제를 지가 내고 있으니 누가 신이에요? 지가 신이라고요. 각자가 신이니까 정답도 인간 수만큼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불신자한테 말하면 그런다고. 꼭 무슨 예수를 믿어야 된다기 보담도 누구나 다 이웃에게 선하게 살고 다 이렇게 착하게 살자는 건데 성경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그걸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잘 하는 거고 우리는 안 나가고도 괜찮게 하는데 역시 학원에 안 나가니까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내는 사람과 정답을 쓰는 사람, 답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런 건 그가 주인이고 그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 주님이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걸 모르는 한은 문제를 누가 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가장 큰 싸움거리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이게 배타성입니까?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죠. 인정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누나를 빼서라도 울고 싶게 억울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참 안 됐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을 것이냐? 확실한 것은 천국에 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않느냐? 아니 누가 안 간대요? 누가 못 간대요? 희박하지 않느냐? 저도 요새 정치 좀 보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죠? 못 갔을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지 않느냐? 아니 그게 못 갔다는 소리. 아니 글쎄 누가 못 간대요? 왜 눈은 부릅뜨고 그래요? 갔을 가능성보다는 못 갔을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가난한 집에 부모가 일자 무식인 부모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모여갖고 얘는 너무나 억울하다. 얘는 똑똑한데 부모가 무식했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지 못했으니 우리 애는 특차로 학교에 넣어주자. 그래요? 학교는 대학교라는 거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넣어줍니다. 아무리 불쌍하고 안 됐어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험 꼭 못 치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떨어지는 사람 중에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문제부터 답안지에다 쓸 때 답안지는 한 칸 비워놓지 않고 위에다 써서 끝나고 보니까 아뿔싸 답안지에 칸이 하나 남는 거예요. 놀래서 지우고 다시 쓰다가 땡 해서 찢어진 시험지만 답안지만 내고 나와서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란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내고 우리가 답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시험을 낸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는 법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냐? 석가면 왜 안 되냐? 글쎄 누가 믿지 말래? 믿으시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딴 데에서 만나자고요. 누가 뭐 강제로 믿으라 그랬어요? 뭐 우리가 이슬람교도들이에요. 안 믿으면 총 쏴 그랬어요. 글쎄 뭐 고집이 그러시다면 저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애들만 잘났다는 것이 몹시 못맞다면 글쎄 뭐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아니 글쎄 우리는 커트라인으로 붙고 당신은 하나 틀려서 떨어지고 글쎄 그렇지만 떨어진 것과 붙은 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국은 절대적 권위로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두 기둥입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새로운 질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될 자로서의 우리의 확인과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절대 진리에 대한 제시가 신앙의 근거요, 유일한 내용이요, 기둥이요, 모든 것인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얘기를 무슨 얘기 속에 하느냐 하면 지금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을 충만케 하여 남들이 보기에 놀랄만한 외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낸 문제에 대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답으로서 이게 제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뭐에다 인용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문제, 부활 생명. 죽음이 모든 일의 끝이 아니라 생명이 모든 일의 끝인 세계로 이제는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며 그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끌게 했는가, 폭발시켰는가가 아니라 훨씬 중요한 근본적인 어떤 증거거리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새로운 부활 생명, 부활 세계, 영원한 세계의 우리를 향한 시작이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미 거기에 참여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는 그 몇 번째인지는 이제 나중에 가서 쉬어봐야 되겠지만 번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주 되심에 대한 증거로도 등장하고 있다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이 일의 증인이라고요. 성령님의 오심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2장 다시 돌아가셔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이 누구에 의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낼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두 기둥, 부활 생명, 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 일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를 통해서만 그 나라에 간다. 성령 강림마저도 이 두 일의 증언으로, 증인으로, 증거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어야 합니다. 우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아야 된다. 모든 일에 주를 의지한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주께 피하며 주께 의지하면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를 그렇게 키우시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와 원리를 이 두 원리에 의해서 사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요. 혼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축복과 사랑과 허락하신 이 복된 약속들을 누리며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늘나라의 시민을 삼으시며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자답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이 세상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